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리틀 라이프 한야 야나기하라 지음 성우 김봄 읽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이비와 함께 사는 것은 사실 보통 때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정말이지 제이비의 변덕과 별난 생각들에 그들이 안 맞춰준 적이 언제 있기나 했나? 멜컴과 대화를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뭘 사오라거나 가는 길에 세탁카드를 충전해달라거나 스페인어 수업 교재인 돈키호테를 도서관 지하층 남자 화장실에 놔두고 왔으니 멜컴 책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윌럼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휘갈겨 건네는 수많은 메모들, 렉스에서 대부 상영 갈래? 를 포함한 다량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그런 건 로자누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멜컴은 확신했다. 게다가 주드와 나누던 보급한 이온의 스코풍의 대화는 주드에게 미적분 숙제를 부탁할 상황이 되자 갑자기 사라지고 이온의 스코는 돌연 무솔리니로 변했다. 특히 이 이온의 스코가 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느라 문제 한 세트를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수업이 45분 뒤에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나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었다.
하지만 너한테는 충분한 시간이잖아. 그지, 주디?
당연히 제이비는 제이비였고 친구들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한 거라면 뭐든 손쉰 먹잇감이 됐으며 제이비의 조그만 실험은 대학신문에 그러고는 새 흑인 문예지 통한이 있다에 실리면서 짧고도 지겨웠던 얼마의 기간 동안 캠퍼스의 화제가 됐다. 그 관심 때문에 벌써 시들어가고 있던 제이비의 열정은 되살아났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겨우 여드레밖에 되지 않았는데 멜컴은 제이비가 윌럼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끔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틀을 더 계속한 다음 실험이 성공했다고 장엄하게 결론 지으며 자신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선언했다.
무슨 목적?
멜컴이 물었다.
네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야기 같은 건 안 하고도 백인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 지랄하지 마, 멜.
제이비는 너무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말다툼할 생각도 없이 나른하게 대답했다.
난 이해 못할 거야.
그러고는 사마귀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친구. 언제나 제이비에게 열렬한 숭배의 찬사를 바치는 통에 멜컴 속을 느글거리게 하는 백인 녀석을 만나러 가버렸다. 그때는 자신이 느끼던 이 인종적 불편함이 일시적인 문제, 순전히 문맥 때문에 생긴 감각이어서 대학 시절 다들 깨달았다가 거기서 멀어지면 어느덧 스르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는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막연하게 말고는 어떤 특별한 불안감도 자부심도 가져본 적 없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자면 택시 운전사에 대해 어떤 감정들을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건 오직 이론적 지식일 뿐 스스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건 그의 가족 서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 이야기는 어찌나 듣고 또 들었는지 달아서 윤이 날 지경이었다. 투자회사의 세 번째 흑인 전무이사이자 멜컴의 모교인 백인 중심 예비사립학교의 세 번째 흑인 평의원, 대규모 상업은행의 두 번째 흑인 재무이사가 된 아버지의 성공시나 말이다. 멜컴의 아버지가 오만돼서 최초의 흑인이 되지 못한 건 단지 너무 늦게 태어났기 때문이지만 그의 행동 반경인 96번 스트리트와 57번 스트리트, 5번가와 렉싱턴 사이에서는 그들 집 건너편 파크 에비뉴의 한 건물 안에 가끔 둥지를 트는 붉은 꼬리매처럼 여전히 희귀한 존재였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 또한 흑인이라는 사실은 뉴욕시의 이 구역에서는 다른 더 의미심장한 문제들, 아버지의 인종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에 묻혔다. 예를 들면 맨해튼 문학계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걸출한 지위라든가,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말이다. 멜컴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뉴욕은 인종이 아니라 세금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곳이었고, 멜컴은 편협함을 포함해서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된 채 성장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았다. 사실 그는 대학에 와서야 다른 사람들이 흑인으로서 겪은 갖가지 경험들에 대해 들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놀라운 점인데, 자기 집안 재산이 자신과 이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을 얼마나 단절시켜 놓았는지를 진실로 대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의 동창생들이 나머지 국민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물론 아니다. 주드를 만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오늘날조차도 그는 주드가 어린 시절 경험한 그런 가난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드가 대학에 올 때 메고 왔던 배낭에 문자 그대로 주드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는 어찌나 믿기지가 않던지 그 충격이 거의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자기의 순진함에 대해 아버지가 긴 연설을 늘어놓을까봐 세상 물정 모른다는 증거는 내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 믿기 힘든 이야기라 그는 아버지에게 주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퀸스에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고 매해 새 옷을 받긴 했지만 가난하게 자란 그의 아버지조차 충격을 받았다. 논쟁의 여지 없이 상대방의 명백한 승리였으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당신이 겪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다던가 하는 결핍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충격을 감추려 했고, 그럼에도 멜컴은 아버지가 받은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6년이 지나자 인종의 자기 규정성은 점점 그 힘을 잃는 것 같았고, 여전히 인종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환상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쩐지 유치하고 슬쩍 딱해 보였다. 그건 대학 지원서에서 신격화의 정점에 오르는 항목이나 몰두해 있는 당황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었다.